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가 중국을 세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중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발표한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중국을 지난해 2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강등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강제노동과 성매매, 인신매매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자들은 중국 내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인신매매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강제노동과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직면하는 북한으로 계속 강제 송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올해 보고서는 북한을 2003년 이후 15년 연속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따르지 않고 있고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시위대가 경찰 헬리콥터를 탈취해 내무부와 대법원을 공격했습니다. 에르네스토 비에가스 베네수엘라 정보통신부 장관은 헬기가 내무부 건물에 총탄 15발을 발사했고 대법원에 4발의 수류탄을 투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비에가스 장관은 헬기 조종사가 오스카르 페레스라고 확인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동영상에는 페레스가 무장한 남자들 앞에 서서 마두로 대통령 독재에 대한 저항을 촉구하면서 대통령의 사임과 새로운 선거를 요구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니콜라스 마르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자신을 축출하려는 사람들의 테러 공격이라고 비난하면서 배후를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강타한 사이버 공격이 유럽과 미국, 아시아 등 전 세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 최대의 화물 항구인 자와할랄 네루항의 터미널 한 곳이 오늘 사이버 공격으로 컨테이너를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호주의 덴테안 사이버 안보 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같은 컴퓨터 바이러스가 호주의 두 회사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에 이용됐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모든 징후들은 그럴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어제 우크라이나의 은행과 정부기관, 공항을 대상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머크와 러시아 거대 석유회사 로스네프, 영국의 광고회사 WPP 등 다국적 기업들도 공격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비오의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어제 카타르와 쿠웨이트의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카타르와 주변 국가들 사이에 외교 단절 사태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등 아랍 국가들은 3주 전에 카타르에 대한 무역과 외교적 봉쇄 등을 포함한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쉐이크 모하메드 알타니 카타르 외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걸프 국가들이 대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쿠웨이트의 쉐이크 모함마드 압둘라 알바사 내각 장관과 만나 쿠웨이트의 중재 노력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두 장관은 모두 당사국들이 생산적인 외교적 대화를 위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시리아가 화학무기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시리아의 샤이라트 공군기지에서 화학무기 사용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활동을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 기지에서 지난 4월 시리아 공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해 민간인들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했었습니다. 터키군이 간밤에 시리아 내 쿠르드 인민수호대 YPG의 목표물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군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공격이 아프린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며 이는 쿠르드 인민수호대가 터키 지원 세력을 포격한 데 따른 보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쿠르드 인민수호대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민주군의 주력이며 특히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의 사실상 수도인 라카를 함락시키기 위한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이제 곧 7월이 되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데요. 더위와 일상의 무료함에서 벗어나 멀리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적지 않겠지요. 자, 그런데 수많은 여행지 중에서 혼자 여행하는 사람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멕시코의 아름다운 휴양도시 칸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가 지난해 1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숙소 예약률을 조사한 결과 칸쿤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이 에어비앤비는 190여 개 나라에서 수백만 개의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칸쿤의 뒤를 이어서 예약률이 높았던 도시는 베트남 호치민이었고 그 뒤를 독일의 쾰른이 이었습니다. 또 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이 10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하네요. 자, 1인 여행객들에게 인기 있는 도시는 현지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라고 하는데요. 자,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예약하는 여행 프로그램은 요리 배우기와 파도 타기 강습, 공예 만들기 등이라고 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입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20도 기록하고 있고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북한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1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1도에서 31도, 신의주는 20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0도에서 30도, 함흥 19도에서 30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6도에서 2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비치보이스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꿈의 휴양지에 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노래하는 코코모 함께 하시죠.
contact high way down in Cocoa, Aruba, Jamaica.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종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베이징에 새로 부임한 테리 브랜스테드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오늘 첫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중국 방문 계획을 밝히는 한편 중국 감옥에 있다가 얼마 전 병으로 가석방된 반체제 인사 류 샤오보가 해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회견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정권 반대 시위가 지속되어온 베네수엘라에서 경찰 헬리콥터가 대법원을 공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중국 다렌에서 막을 올린 국제경제회의 다보스 포럼 이모저모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죠. 이 새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군요.
네. 어제 새로 부임한 테리 브랜스테드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오늘 베이징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향후 업무 계획과 최근 양국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랜스테드 주중 미국 대사는 먼저 올해 하반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면서 지난 4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진행된 회담 이후 이 두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이 연내 성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일대를 순방할 예정이어서 이 시기를 전후해서 중국 방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양국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예, 브랜스테드 신임 주중 미국 대사는 경제와 안보 이렇게 두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 문제와 북핵과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안보 현안에서 쌓인 과제들을 풀 수 있도록 양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이 두 나라는 세계의 양대 경제적 강대국이라면서 이 중국 국민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 미중 간 무역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안보 현안에서는 양국의 북한의 위협 등 이 민감한 문제에 두 나라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석방된 이 중국의 반체제 인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요.
네. 이 브랜스테드 대사는 지난 23일 이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8년 6개월 만에 가석방된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 샤오보에 대해서 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면서 이 외국에서 치료받을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월요일 미국 정부는 이 가석방 상태인 류 샤오보를 완전히 석방 라고 중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네. 자, 류 샤오보 어떤 인물입니까?
예, 류 샤오보는 지난 1989년 이 테난먼 광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방문학자로 있던 중에 이 중국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소식을 듣고 귀국해서 이에 동참했는데요. 이후에도 꾸준하게 반정부 활동을 벌이다가 국가 정권 전복 선동죄로 이 11년형을 받고 지난 2009년부터 수감되어 왔습니다. 이 중국의 민주화와 인권 향상을 위한 비폭력 투쟁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난 2010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물인데요. 그러다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지난주 금요일 가석방됐습니다.
네, 새 주중 미국 대사의 기자회견에 대한 이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브랜스테드 대사가 류 샤오보의 해외 치료를 희망한 데 대해서 중국 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 류 샤오보는 중국 국민이다. 이 복역 중인 우리 국민 문제를 다른 나라와 논의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루 대변인은 이어서 미국 대사의 직무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이라면서 류 샤오보의 건강과 치료는 미국 측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국 언론은 이 새 미국 대사 부임 회견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예, 중국 관영 매체들은 무역과 북핵 대응 등의 두 나라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발언에만 초점을 맞춰서 전하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브랜스테드 대사가 두 나라는 세계의 양대 경제적 파워라면서 중국의 위상을 평가한 발언을 기사 첫머리에 뽑고 향후 양국 협력을 긍정적으로 전망한 반면 류 샤오보의 해외 치료를 희망한 브랜스테드 대사의 언급은 일절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 브랜스테드 대사가 중국 국민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특별히 좀 노력하고 있다고요?
예, 이 브랜스테드 새 중국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공식 부임에 맞춰서 중국인들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현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웨이보에 올렸는데요. 1분 30초짜리 영상에서 주중 대사로 일하게 돼서 매우 흥분된다면서 중국 인민과 함께 미중 관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대사 취임에 맞춰 이렇게 해당 국가 국민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내는 게 뭐 흔한 일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요즘은 사실 해외 각국의 미국 공관이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사회연결망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 대사의 동향이나 이 명절, 행사 관련 메시지들을 인터넷에 올리는 일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대사가 직접 이 공식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부임지 국민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 중국 현지에서는 이번 메시지를 신선한 시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달 초 중국 주재 미국 대사 대리가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결정한 이 미국 정부의 입장을 중국 측에 통보할 수 없다면서 돌연 사퇴한 뒤에 이 중국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자리가 그동안 공석이었는데요. 이 새 대사가 부인과 함께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그동안의 작은 혼란이 잦아드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브랜스테드 대사,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사 지명을 받을 때부터 중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브랜스테드 대사는 아이오와 주지사 출신인데요. 지난 1985년 허베이성 정딩현 서기 자격으로 이 축산대표단을 이끌고 이 아이오와를 방문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처음 인연을 맺기 시작한 이 친중국파 인사입니다. 이후 6차례의 중국을 다녀오면서 이 30년 넘도록 이 시주석과 교류를 지속해왔는데요. 지난 12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브랜스테드 지사를 새 정부의 중국 대사로 내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 중국 외교부는 브랜스테드 지사는 중국민의 오랜 친구였다면서 즉각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정권 반대 시위가 계속된 베네수엘라에서 혼란이 더 커지고 있군요.
네, 오늘 베네수엘라 대법원과 내무부 청사 등 주요 정부기관에 대한 공격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경찰 헬리콥터가 대법원을 폭파하기 위해서 수류탄 두 발을 떨어뜨렸지만 불발됐다면서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아직까지 피해 상황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경찰 헬기가 테러를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예, 그렇죠. 이 당국은 경찰 헬리콥터가 괴한에 탈취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상은 실제 경찰관이 이 헬리콥터를 직접 몰고 공격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격을 주도한 오스카 페레즈라는 이름의 경찰관은 인터넷 사진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에 올린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지금 두 가지 선택이 있다. 내일 우리의 양심에 의해 심판을 받거나 오늘 당장 이 부패한 정부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면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감행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이 전투복 차림의 남성 4명이 이 M16 소총을 들고 뒤에 서 있는 모습이 함께 보였습니다.
네, 어쩌다가 경찰관이 이 정부기관을 공격하는 상황이 된 걸까요?
예, 베네수엘라는 한때 세계 1위의 원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남미 최고의 부자 나라로 꼽혀왔는데요. 예, 최근 수년 동안 국제 유가 폭락과 정부의 외환 통제 정책 그리고 최악의 물가 상승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식량과 생활필수품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민들이 지난해부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3월 이후에만 이 시위 과정에서 7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건을 테러로 규정한 베네수엘라 정부는 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고요.
예, 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국영방송과의 대담을 통해서 이번 사건이 전국에서 확산되는 쿠데타 시도의 하나로 보인다면서 즉각 대공 방어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흔들려는 자들의 음모 때문에 앞으로 사상자 수십 명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 정부는 이 마두로 정권의 강압 통치에 대해서 꾸준하게 경고해왔습니다. 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4월 이 마두로 정부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국민 의사표시를 위한 시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틸러슨 장관은 미국 정부가 이 베네수엘라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계 다보스 포럼이 시작됐군요.
네, 올해 11번째를 맞는 하계 다보스 포럼이 중국의 항구 도시 다리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는 전 세계 90여 개 국가에서 이 정재계 인사들과 학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하고요. 이 한국에서도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일까지 사흘 동안 계속되는 올해 회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포용적 성장 실현입니다.
자, 그런데 다보스는 스위스의 유명한 휴양지 아닙니까?
네.
자, 중국에서 열리는데 왜 하계 다보스 포럼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예, 다보스 포럼이라는 이름은 국제적인 민간 회의 기구인 세계 경제 포럼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지난 1971년 세계 각국의 정재계 지도자들과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국제 정세와 경제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이 세계 경제 포럼은 이 말씀하신 대로 스위스의 명소 이 다보스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으로 더 잘 알려졌는데요. 2007년부터는 주로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포럼 뉴 챔피언스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도 연례회의를 가져왔습니다. 주로 여름에 열리기 때문에 하계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자, 리커창 중국 총리가 개막식에서 경제의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고요.
네, 리커창 총리는 어제 개막사에서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경제 세계화에 따른 도전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제했는데요.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은 세계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 부족과 적응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최근 국제 무대에서 눈에 띄게 경제력적인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다국적 경제협력 구상인 일대일로를 통해서 이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흐름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이번 하계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 이 국제적인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리 총리는 어제 개막연설에서 중국은 세계화의 조류에 맞춰서 끊임없이 개발을 확대하고 포용적인 성장 전략을 실현할 것이며 국내외 기업들을 동등하고 공정하게 대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종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 표결을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이 법안 통과에 필요한 충분한 지지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 또 미 연방법원이 추방 위기에 놓인 미시간주의 이라크인들에 대한 추방 임시 중단 조치를 미 전역으로 확대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원래는 이번 주 안에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표결에 붙일 계획이었는데요. 표결을 다음 달로 미뤘군요.
네, 그렇습니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충분한 표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 다음 주 독립기념일 휴가가 끝난 뒤로 표결을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he discussions within our conference on the differences that we have that we're continuing to.
네, 공화당 의원들 간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논의를 해 나가고 또 이번 주에 법안을 표결에 붙이진 못하겠지만 최소한 50명 지지를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상원은 의석 비율이 공화당 대 민주당이 52석 대 48석인데요.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 52명 가운데 5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탈표가 두 표만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6명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 의원들이 7월 10일 이후에야 다시 모일 예정인데요. 하지만 그 뒤에 협의를 해서 수정안을 마련하고 또 의회 예산국의 수치가 나오는 걸 기다리려고 하면은 좀 시간이 꽤 걸리겠군요.
그렇습니다. 또 8월은 한 달 내내 의회가 휴회하기 때문에 3주 정도밖에 시간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요. 의회 예산국이 현재 공개된 법안에 대한 보고서를 지난 월요일에 발표했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2,200만 명의 미국인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잃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보험 없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다는 보고서가 나오자 이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이대로라면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고요. 또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 가운데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 지지를 모으기 위해서 있었는데요. 자, 어제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백악관을 방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대체법안 논의를 위해서 52명 공화당 의원 전원을 또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가 붕괴되고 있다면서 이를 대체할 건강보험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is will be great if we get it done, and if we don't get it done, it's just going to be something that we're not going to.
네,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 무척 좋은 일이란 건데요. 그렇지 못하면 원치 않는 것을 갖게 된다면서 미국인들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난달에 통과된 하원 법안은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한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만의 힘으로 가까스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상원 법안 역시 같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새 법안이 상원에서 이번 주 표결에 실패한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과 협력할 의사는 있는지요?
네, 슈머 대표는 그럴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슈머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First, abandon tax breaks for the wealthy. Abandon cuts to Medicaid.
네. 부유층을 위한 세금 감면과 메디케이드 삭감을 포기하고 오바마 케어 폐지 노력도 단념하란 겁니다. 이 오바마 케어는 보험 가입자들을 위한 연방 지원금 재원 조달을 위해서 이자나 주식 배당 또 부동산 매매 등으로 발생하는 순투자 소득에 3.8%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이는 주로 이 부유층이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아, 그리고 또 메디케이드는 빈곤층을 위한 의료 보장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원래 이 메디케이드는 빈곤층 주민 가운데서도 노인이나 임신한 여성,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현행 오바마 케어는 이 그 대상을 일정 소득선에 미치지 못하는 주민들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자, 이 부유층을 위한 세금 감면이나 메디케이드 지원 축소는 공화당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조항들인데요.
네.
하원 법안이나 상원 법안이나 이런 내용이 골자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상원 법안과 지난달에 통과된 하원 법안은 이 핵심 내용이 비슷합니다. 오바마케어의 보험 가입 의무 조항, 그리고 말씀드린 이 부유층에 부과했던 세금 조항을 없애고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점차 줄여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연방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기준이 다른데요. 하원 법안은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에 상원 법안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죠.
자, 이런 공화당의 오바마 케어 폐지 노력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여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최근 정치 전문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발표한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8%에 불과했습니다.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5%, 잘 모르겠다 또는 의견이 없다고 밝힌 응답자는 17%였습니다. 또 응답자들의 그 지지 정당별로 차이가 컸는데요. 공화당원은 60%,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지지한다고 한 반면에 민주당원은 25%, 4분의 1만이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원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건강보험 제도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또 자신이 내게 되는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각각 40%가 넘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다우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미국의 연간 성장률을 2.1%로 수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는 나은 것이지만 이 앞서 IMF가 발표했던 2.3%보다는 0.2%포인트가 내려간 겁니다.
네, 이렇게 낮춘 이유가 뭔가요?
네, IMF는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IMF의 앞서 전망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기반을 둔 것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당시부터 미국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금을 삭감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또 고속도로와 교량 등 이 기간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말해왔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다 돼가지만 이런 면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는 것이 IMF의 설명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완화로 이 연간 경제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말해왔는데요. 자, 이번 IMF 조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미국 재무부는 행정부가 미국과 세계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IMF가 이런 행정부의 광범위한 정책 목표를 지지한다는데 감사한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IMF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말하는 3% 성장률 달성이 힘들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미 미국의 일자리 시장이 완전 고용 상태이고 베이비 부머들, 그러니까 이 전후 출산율 급증 시기에 태어난 미국인들이 은퇴하고 있어서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지 않는 한 이런 성장률 달성은 어렵다는 겁니다. 또 생산성 둔화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들었는데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해서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몇 년 동안 2%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다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앞서 이번 주에 미국 시민 자유연맹이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민권단체가 이 추방위기에 직면한 이라크인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 결국 이라크 이민자들이 미국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연방 법원이 월요일 밤에 이 미국 내 이라크인들에 대한 추방 절차를 임시로 정지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주 목요일 이 미시간주에 거주하는 이라크인 100여 명에 대해서 추방 정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번에 그 대상을 미 전역으로 확대한 겁니다. 이번 결정으로 추방에 직면했던 미국 내 이라크인 이 1,400명 이상이 최소한 2주간은 더 미국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들 이라크인들 어떻게 해서 추방된 위기에 처했던 겁니까?
대부분이 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이민세관국 ICE는 지난 6월 11일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이 범죄 경력이 있는 114명을 체포했는데요. 이들 가운데는 사실 이 수십 년 전에 유죄를 판결을 그런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의 감독 아래 미국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건데요. 이라크가 최근 미국 내 이라크인들을 본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당장 추방될 처지에 놓인 겁니다. 이들 이라크인들은 하지만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부당했다면서 미국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정당성을 밝힐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미국 시민자유연맹이 이들 이라크인들을 대신해서 법원에 추방 정지 명령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데 이어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1,000명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자,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네, 이 연방법원의 마크 골드스미스 판사는 이들 이라크인들이 미국에서 추방된다면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이 이라크에서 차별받는 쿠르드계이거나 칼데아 가톨릭 교도들로 본국으로 송환되면 사형이나 박해, 고문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골드스미스 판사는 그러면서 이 강제 추방으로 얻는 정부의 이익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위험성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십 년 전에 범죄를 저질러도 큰 문제 없이 미국에서 살아가던 이민자들이 갑자기 추방될 상황에 놓이게 된 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과 연관이 있다고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지난 1월에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등 7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했는데 처음에 나온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나중에 6개국으로 축소해서 수정된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이 수정된 행정명령에는 이라크가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이라크가 자국민에 대한 자체 신원 조회와 검열을 강화하고 또 이들 미국 내 이라크인들을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법원이 강제 추방을 금지했다고 해서 이들 이라크인들이 계속 미국에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좀 더 두고 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조치는 한시적인 조치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미국 이민세관국은 이민자 문제는 이민법원의 소관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래서 이 디트로이트 지방법원에는 추방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측은 이 법원에 권한이 있는지 결정하는 동안 이번에 한시적으로 2주 동안 시행 정지 명령을 내린 거고요. 골드스미스 판사는 여러 이유에서 이번 사안이 매우 특이한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수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부인을 가리켜서 First Lady of United States라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미국의 첫 번째 여성, 최고의 여성이란 뜻인데요. 각 주를 대표하는 주지사의 부인도 퍼스트 레이디라고 합니다. 주 전체를 대표하는 첫 번째 여성, 최고의 여성이란 뜻이겠죠. 현재 미국 동부에 있는 메릴랜드 주지사는 레리 호건 지사인데요. 이 주지사의 부인, 그러니까 메릴랜드의 퍼스트 레이디가 바로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주지사 관저에 부추도 심고 깻잎도 심는 토종 한국인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유미 호건 이 여사 덕분에 메릴랜드 주민들에게 한국은 꽤나 친근한 나라가 되고 있다는데요.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미국 50개 주 최초로 한국계 주지사 부인을 배출한 미국 동부 메릴랜드 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메릴랜드는 미국의 동쪽 대서양과 마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 VOA 방송국이 있는 수도 워싱턴 DC와는 자동차로 1시간 정도면 오가는 아주 가까운 곳인데요. 메릴랜드 주의 면적은 약 3만 2천 제곱킬로미터, 북한의 4분의 1 정도 되고요. 하지만 인구는 약 600만 명 정도로 인구 밀도 면에서는 전국 5위인데요. 그만큼 뭔가 이 사람 살기 좋은 점이 있다는 얘기일 듯도 한데요. 메릴랜드주 관광 관련 책을 다수 저술한 메릴랜드 관광청 소속의 작가 짐 마이어 씨 설명 먼저 들어보시죠.
Maryland's been called America in miniature for almost 100 years.
메릴랜드는 미국의 축소판이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메릴랜드는 미국의 모든 게 다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메릴랜드는 한쪽에는 산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더구나 하루면은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에 있죠. 제법 가깝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만도 있고요.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메릴랜드는 섬도 많습니다. 물론 큰 도시들도 있고 농촌도 있죠.
사람 사는 일, 경제적인 것도 꽤나 중요한데 그렇다면 경제는 어떨까요? 메릴랜드주는 이 50개 주 가운데서 꽤나 잘 사는 주에 속합니다. 지난해 나온 2015년 조사에서는 메릴랜드의 가구당 소득 중간값이 7만 달러를 넘어서 가장 잘 사는 주로 뽑히기도 했는데요. 메릴랜드에서 20년 넘게 거주한 터줏대감인 이 사회학자 김병대 박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미국에서도 잘 사는 주에 속합니다. 이제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이제 가장 이제 잘 사는 주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일단 워싱턴 DC 그 수도가 가까이 있고 한쪽에는 바다고 한쪽에는 이제 산으로부터 있어서 여러 가지 산업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좀 잘 사는 편이죠.
네, 앞서 소개해드린 메릴랜드주의 퍼스트 레이디 유미 호건 여사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메릴랜드는 지리적으로 워싱턴 DC와 뉴욕도 이쪽으로 지나갈 수 있고 볼트마가 저희의 굉장히 큰 항구도 있고 저희 메릴랜드는 방위산업과 우주공업산업 관련 기술 그다음에 행정 업무 등에 중점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생명공학연구소 들이도 많고 국립보건소 NIH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워싱턴 DC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메릴랜드 주민들 가운데서는 연방정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고요.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메릴랜드 관광청의 짐 마이어 씨는 또 메릴랜드는 이 다양성을 정말 존중하는 곳이라고 강조하는데요.
Incredibly. I mean, you know, African American, Caucasian, Asian.
놀랄 만큼 매우 다양합니다. 흑인, 백인, 아시안, 중남미계, 유럽인. 정말 멜팅팟, 인종의 도가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인 사회도 있고요. 한국인 사회 등등 매우 다양한 곳입니다.
네, 멜팅팟. 요즘은 샐러드 볼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지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걸 말하죠. 김병대 박사의 설명도 들어보시죠.
메릴랜드는 인종적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은 동쪽으로는 유럽하고 아프리카가 가깝고요. 서쪽으로는 물론 대륙이긴 하지만은 덜레스나 이런 쪽에서 아시아로 가는 비행기도 많이 있습니다. 남녀도 많이 가고요. 이것도 아무래도 미국의 수도에 가깝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여러 그 인종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DC는 아무래도 거주하기 있는 것보다는 행정도시니까 주로 이제 그 근교인 그 메릴랜드에 많이 살지요.
네, 현재 메릴랜드는 백인이 60%, 흑인이 30%, 아시안이 70% 정도로 다양한 인종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메릴랜드주는 그 어느 주보다 다른 문화, 다른 인종들에게 우호적이고 관대한 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릴랜드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한국계 주지사 부인을 배출한 곳이라는 소식어도 갖게 됐는데요. 유미 호건 여사의 얘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퍼스트레디가 되고 나서 첫 번째 미국 이민 처음으로 코리안 퍼스트레디 50주에 생겼고 그다음에 또 멜란드로서는 역사상 최초로 에시안 퍼스트레디 많은 수식어가 붙었어요. 저희가 또 이렇게 관저로 이사를 와서 최초로 또 김치냉장고를 들여왔고 저희 셰프들에게 또 한국 요리를 가끔씩 가르쳐요. 재밌는 것은 그 전에는 미국 그 페플 그런 거를 자기네들 스파시 할 땐 좀 썼는데 요즘은 한국 고춧가루 제 거. 여기저기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에 간소에다가 한국 고추.
네, 유미호건 여사는 지금도 이 주지사 관저에 깻잎이며 고추며 부추 같은 걸 심어 먹는다고 하는데요. 영락 없이 한국의 여인들에게서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메릴랜드는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주입니다. 미국이 영국과 독립을 선언했을 때 13개 주 가운데 하나였고요. 또 남북전쟁 당시에는 북군 편에 서서 흑인, 노예들의 자유를 위해 싸운 주기도 합니다. 김병대 박사 설명입니다.
메릴랜드는 그 다른 주에 비해서 역사가 많이 깊습니다. 독립할 때부터 그 처음 독립을 할 때 13개 주 중에 하나고요.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원래 메릴랜드가 종교 박해를 피해서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정착을 했고요. 그 자유 노예라고 그러죠. 그 해방된 노예들이 메릴랜드에 많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보거나 인종적으로 보거나 굉장히 포용하는 그다음에 차별이 없는 이제 그런 주에 속합니다.
네, 듣고 계신 이 곡 아마 많이들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미국의 국가,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라는 곡입니다. 그런데요, 이 국가가 탄생한 곳도 바로 이 메릴랜드의 볼티모어라는 곳이라고 하네요. 짐 마이어 씨의 도움말입니다.
미국의 국가가 만들어진 곳도 메릴랜드 볼티모어죠. 메릴랜드는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인 13개 주 가운데 하나인데요. 메릴랜드 출신 변호사이자 시인이었던 프랜시스 스콧 키도 그때 볼티모어에서 벌어진 전투에 협상대표로 참여했는데 새벽에 바람에 휘날리는 성조기를 보면서 영감을 얻어서 쓴 시가 바로 오늘날 미국의 국가가 된 겁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메릴랜드주 얘기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박영서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on the house. on the house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on the house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Won't believe what just happened.
What happened?
The restaurant manager said that our dinner was on the house.
What? Really? So our dinner was free? Why?
He said we were the 100th customer, so that's why our dinner was on the house.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제이슨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계산을 하러 다녀온 제이슨이 제게 You won't believe what just happened. 너 지금 일어난 일을 믿지 못할걸? 이라고 하자 저는 What happened? 무슨 일인데? 라고 묻습니다. 이어서 제이슨은 The restaurant manager said that our dinner was on the house. 글쎄, 식당 매니저가 오늘 우리가 먹은 저녁은 서비스래. 라고 하자 저는 What? Really? So our dinner was free? Why? 뭐? 정말? 우리 저녁이 공짜라고? 아니, 왜? 라고 궁금해합니다. 제이슨은 미소를 지으면서 He said we were the 100th customer. So that's why our dinner was on the house. 우리가 100번째 손님이라서 서비스로 공짜로 해준 거야.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on the hous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You won't believe what just happened.
What happened?
The restaurant manager said that our dinner was on the house.
What? Really? So our dinner was free? Why?
He said we were the 100th customer, so that's why our dinner was on the house.
Today's expression is on, O-N, on the house, H-O-U-S-E, house, on the house. If something is on the house, it means something is given away free by a merchant. On the house는 주인이 내다, 손님에게 서비스로 공짜로 주다 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음식점이나 호텔처럼 서비스와 관련된 상황에서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식당 매니저가 저녁 식사를 서비스로 해줬다고 말합니다. The restaurant manager said that our dinner was on the house. 라고요.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This dessert is on the house는 이 후식은 서비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After Jane complained to the restaurant manager about her order coming out too late, he took her order off the bill and told her it was on the house. 라는 문장은 제인이 주문한 음식이 너무 늦게 나온다고 식당 매니저에게 불평하자 매니저가 서비스로 음식값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You won't believe what just happened.
What happened?
The restaurant manager said that our dinner was on the house.
What? Really? So our dinner was free? Why?
He said we were the 100th customer, so that's why our dinner was on the house.
Let's review. If something is on the house, it means that something is given away free by a merchant. On the house. On the house. On the house.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회전목마처럼 돌고 도는 인생을 노래한 조니 미첼의 The Circle Game이라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esterday a child came out to wonder, caught a dragonfly inside a jar, fearful when the sky was full of the seasons, they go round and round, and the painted ponies go up and down. We're captive on a carousel of time. We can't return, we can only look behind from where we came and go.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14년 6월 28일 오늘. 1차 세계대전을 불러온 두 발의 총소리가 사라예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날 오스트리아의 황태자인 페르니난트 부부는 사라예보에서 열린 오스트리아 육군 열병식에 참석하고 돌아가던 중 세르비아의 한 청년이 쏜 총에 맞아 숨을 거뒀습니다. 총을 쏜 사람은 오스트리아로부터 세르비아의 해방운동을 펼치는 비밀결사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최후 통첩을 보내고 한 달 뒤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어 세르비아와 같은 슬라브계 민족인 러시아가 세르비아의 편에 서고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인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도와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자 영국과 프랑스 또한 러시아 편에 서서 전쟁에 가담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7개월이 지난 1919년 6월 28일 오늘.
But when it was all over, the statesmen went to discuss the peace treaty at Versailles, armed only with 19th century prejudices.
연합국과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에 조인했습니다. 이날은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가져온 오스트리아 황태자 페르니난트 부부가 피살된 지 정확하게 5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연합국 대표와 패전국 독일 대표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베르사유 조약에 조인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과 동맹국에 전쟁의 배상을 물게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The treaty dismembered Germany and its allies, the Austro-Hungarian Empire and the Ottoman Empire.
이 조약에 따라 독일은 13% 영토를 빼앗겼고 군 규모도 제한됩니다. 또한 독일은 320억 달러의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베르사유 조약은 이후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하는 한 배경이 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